남북한이 오늘 설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한국에선 오늘 하루 동안 차량 612만 대가 이동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인용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 대가 이동하는 등 전국적으로 612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앞서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인구 530만 명, 총인원 2,648명이 이동해 작년 설보다 22% 정도 이동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또 이용수단은 승용차가 91.7%로 가장 많고 버스 3.8%, 철도 3%, 항공 1.1% 등의 순으로 예상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러나 이러한 이동이나 여행 소식 없이 설을 맞아 주민들이 음식을 만들고 민속놀이 등을 즐겼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설 등 남북한의 명절 풍경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북한처럼 국민이 명절을 맞아 국내에서 다른 친척을 방문할 때 여행 허가증을 끊고 뇌물을 내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 국민이 이렇게 거대한 감옥에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권리 전반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설 명절을 맞아 북한 당국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발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김기용 통일부 장관이 오늘 경기도 파주 임진강 망배단에서 열린 39회 망향 경모제에 참석해 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 당국은 자기 주민의 민생을 돌봐야 할 기본적 책임, 또 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 본연의 요구, 또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석에 이산가족 당국 회담 제의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모든 제의는 유효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에 참석한 실향민 가족들에겐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지 못해 죄송스럽다면서 사과하고 위로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 남북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부처 관계자들이 전국의 납북자와 억류자 7가족을 만나 정부에 바라는 말을 듣고 위로의 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10시쯤 몬테레이 파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부상자 10여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아직 체포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또 남성이라고 밝혔지만 이름 등 자세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몬테레이 파크는 이날 음력 새해 축제를 맞아 수만 명이 운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시는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미국 법무부 수사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서 6건의 기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인 개인 변호사인 밥 바워는 21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전날 델라웨어주 웰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부 기밀 문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과 부통령을 지낼 때 작성된 문서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워싱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되고 사저에서도 추가로 기밀 문서가 발견되자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서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도 동해안은 모레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고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 동해안 10에서 20, 평안도 황해도 등 나머지 지역은 5에서 10cm 정도입니다. 뉴이 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미국에서 수백 건의 UFO가 보고됐다고 발표해서 UFO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미군과 관련 당국에서는 일반적으로 UFO로 칭하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미확인 공중현상이라는 개념으로 UAP로 쓰는데요. 미국 국방수권법으로 관련 기관이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지난 5월에는 의회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렸고요. 국방부 소속으로 모든 영역의 이상현상을 조사하는 사무소 AARO가 설립됐습니다. 기밀사항을 제외하고 11쪽 분량으로 언론에 공개된 2022년 UAP 보고서에는 모두 336건의 UAP 사례가 실렸습니다. 상당수는 미 해군 조종사나 공군 조종사들에 의해서 목격돼 보고되거나 또 신고됐는데 119건은 이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를 올린 것이어서 지난해 확인된 보고된 UAP 사례는 247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UAP와 관련된 이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한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그 보고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36건의 UAP 보고 가운데 163건은 풍선으로 확인됐습니다. 26건은 무인 비행기, 드론이었고요. 6건은 새나 비닐봉지 등이었는데 특정할 수 없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례도 171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된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설명을 달았는데요. 보고서 어디에도 UFO라는 말에 떠오르는 외계인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AARO, 모든 영역의 이상현상을 조사하는 사무소는 공중뿐 아니라 바다와 그 사이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래서 즉시 식별할 수 없는 물체 또는 장치까지를 그 조사 대상으로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비행현상이 미국 밖의 적이나 또 존재가 정보를 수집하려는 신호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여성 의원의 적절한 복장. 미주리주 의회 여성 의원의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이 화제 단어에 올랐습니다. 지난 15일 미주리주 하원이 여성 의원의 복장 규정 개정안을 투표에 붙였고 찬성 105표 대 반대 51표로 통과했는데 시대착오적이다, 성차별이다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매우 민감한 주제인 여성의 임신 중지권, 낙태권 논쟁과 연계된 사안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미주리지 의회는 여성 의원들의 적절한 복장으로 상하의가 붙은 드레스나 치마 또는 바지에 블레이저라고 부르는 긴 소매 우돗 또는 스웨터, 가디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정장용 신발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논란은 남성들의 복장 규정은 그대로 두고 여성 의원들만 적절한 복장으로 남성처럼 재킷, 긴 팔 정장 상의를 입도록 법을 바꾸려 한 공화당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가 시작이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주리주 의회에서의 그 법 제정은 당연한 상황이었는데요. 투표는 끝났지만 이에 관한 논쟁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로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성 의원들이 여성 의원의 적절한 복장 여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나는 여성들의 복장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은 위험한 길이다. 라면서 투표를 거부하는 남성 의원도 있었는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전문성이 보이도록 재킷을 입게 한 것이 왜 잘못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에서 여성 의원들의 복장 논란은 미주리주가 처음은 아닙니다. AP통신이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주의회의 절반 정도가 복장 기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이 복장 규정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또 일부 주는 규정을 완화하거나 적어도 남성과 여성의 기준을 동등하게 또는 간소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7년에는 연방의회의 여성 의원 30여 명이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여성 기자가 의회 출입을 거부당한 일로 맨팔을 드러낼 권리를 외치면서 의사당 앞에서 시위한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자녀는 줄고 부모는 늦게 되고 달라진 미국 가족. 미국 가족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 한 명을 둔 3인 가족이 평균이 됐고요. 부부가 부모가 되는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지난주 국립보건통계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NBC 뉴스가 분석해 달라진 미국 가족의 형태, 그 변화를 그래프 등으로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출산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세입니다. 가임 여성 100명당 6명 미만인데요. 20대와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줄고 35세에서 44살 사이의 출산율은 높아진 부분이 눈에 띕니다. 또 첫 아이를 낳는 나이는 여성이 평균 24살, 남성은 27살이었는데 과거에는 여성이 23, 남성은 25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성공률이 높은 피임 방법과 또 늦게 결혼하는 추세가 출산율을 떨어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될 준비로 안정된 직업, 심리적인 여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 계획은 계속 늦어진다고 덧붙였는데요. 인공수정과 같은 의학기술, 또 난임이나 고령의 부모가 선택하는 다른 출산 방법도 적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미국 가정의 평균 가족 수는 3명입니다. 가족은 결혼과 출산, 입양관계 등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에 미국 가정의 평균 가족 수는 4명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가족 규모가 작아진 이유로 재정적인 상황 변화가 주요하다고 꼽았습니다. 경제 침체기를 겪으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생겼으며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 비싼 주거비, 정규직 부족 등의 요인이 불황 이후 출생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또 부담이 되는 육아비용, 또 육아 때문에 소득이 줄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 등으로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부지역의 출산율이 가장 높은데요. 노스다코타주의 출산율은 가임 여성 100명당 6.74명, 북동부 버몬트주는 4.47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 낙태권 판례를 번복한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낙태 강한 규제를 도입하는 주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미국의 출산율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의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순서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VOA 독자들 한반도 뉴스 가운데 어느 기사에 제일 관심이 많았습니까?
네, 지난 2018년 때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관한 일화를 담은 회고록 출간 소식을 다룬 VOA 이종훈 기자 보도 조회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다음 주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이라는 이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하는데요. 예, 폭스뉴스가 출간에 앞서서 회고록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폼페오 전 장관과 김 위원장과의 첫 대면 이화가 공개됐습니다.
네. 자, 폼페오 전 장관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간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특사 자격이었고요. 비밀 임무였습니다. 방북 날짜가 부활절을 앞둔 2018년 3월 30일이었는데요. 폼페오 전 장관은 나의 임무는 성 금요일에 앤드루 공군기지에서의 출발로 시작했고 목적지는 평양이었다. 나는 그곳의 가장 어두운 주민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지구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에 한 곳으로 향했다. 이 문장으로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네. 뭐 평양의 방문 목적은 후에 알려졌습니다만 그 말 김 위원장의 그 첫 인상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폼페오 전 장관은 당시의 임무 목표는 북한의 대량 살상 핵무기를 제거하지 못했고 실제 현재의 높아진 위협으로 이어진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이 작고 땀에 젖은 사악한 남자는 대량 살해범에게 기대할 수 없는 모든 매력으로 서먹한 분위기를 깨려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신에게 나는 당신이 올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걸 안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김 위원장식의 인사에 대한 그 폼페오 전 장관의 응대도 인상적입니다.
네, 평양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암살에 대한 농담에 대한 인사말은 없었다면서 당시 자신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어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을 재치 있는 농담으로 받아들였고요. 여기에 자신도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위원장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두 사람은 곧 사진을 찍었는데요. 김 위원장의 미소 담긴 표정에서 자신의 말을 김 위원장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독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기사.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간 위성으로도 평양 곳곳의 주요 시설은 물론이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무실, 관저까지 선명하게 포착된다는 내용의 이 함재아 기자 기사입니다.
네, 군사 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 위성으로도 북한의 주요 시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글 어스가 찍은 위성 사진이 노동당 1호 청사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을 포착했는데요. 건물 3개동으로 이뤄진 이 사각형 모양의 청사와 최소 3개 초소를 지나하는 접근 경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2000년부터 2일대를 찍은 사진도 수십 장이 공개돼서 그동안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이 VOA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그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 상당히 선명하던데요. 뭐 조경은 물론이고 나무의 어떤 무성한 상태도 그대로 보이고요. 가로등도 또 식별할 수 있는 정도군요. 그런데 민간 위성으로 파악이 가능한 이런 북한의 중요 공간에 대한 이 함재아 기자의 보도가 나온 이유가 있더군요.
네, 북한이 지난해 말에 북한의 정찰 위성 시험품으로 촬영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공개한 서울, 인천항 일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BOA는 민간 위성으로도 그 정도 정보는 알 수 있다는 사실 확인으로 이 북한 지도자의 집무실을 상업용 위성으로 포착한 여러 장의 사진을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의 정찰 자산이 있는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정밀하게 분석한 위성 정보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 북한 지도부의 동선을 즉각 겨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민간 위성 구글 어스로 본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1호 청사 어떻게 생겼는지 기사에서 위성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노동당 1호 청사는 그동안의 위성 사진으로 지난 5년 사이에 여러 번의 공사를 거쳤습니다. 지금의 청사 주건물 부분은 2017년까지는 뚫려 있었는데요. 2018년에 이 지붕을 올렸고요. 청사 남쪽 건물 앞으로는 터널 입구가 있는데요. 긴급 상황을 대비한 걸로 추정되고요. 터널 입구 바로 위의 정원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김 위원장이 거주하는 걸로 추정되는 15호 관저도 있습니다.
자, 민간 위성이 제공하는 그런 사진들, 상업용 사진들, 요즘 일반인들도 참 많이 사용하죠?
네, 맞습니다. 화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좋아졌고요. 북한의 주요 시설은 한동안 접근 불가 구역이었는데 그런 제한도 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든지 미국 워싱턴 백악관도 위성사진으로 어렵지 않게 관측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개발한다면 우주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아야 하고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또 별개의 기술 문제가 된 민간 위성의 성능을 훨씬 능가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비용 효과 면에서 실용성을 가질 거라는 이 전문가 의견도 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독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기사, 미국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을 담은 기사가 주목을 받았네요. 그 한국 자체의 핵무장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12일 워싱턴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밝힌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기사입니다. 길데이 총장은 핵무장은 한국의 국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핵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미한 간 동맹 공조를 과시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양한 영역에서의 확장 억제 능력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네, 전통적인 육해 공군의 협력을 넘어서 사이버, 우주 공간까지 이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미한 두 나라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보여주는 게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길데이 총장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경고를 상기시키면서 미 해군의 서해 훈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 서해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 훈련을 하는 곳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뜨거운 쟁점이라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서해에 간다면 그 목적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고 달성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단순히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 관련 보도가 보이는군요.
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있는 일부 평양 유튜버들의 활동 영상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또 여러 나라에 사는 탈북민의 반응이 담긴 기사입니다. 지난해 1월과 6월에 개설된 송화 채널과 유미의 공간이라는 채널인데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소녀들로서 옷을 깔끔하게 차려 입었고요. 요가도 하고 암벽 등반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평양에서 일상을 영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자막을 넣는 게 아니라 영상의 주인공이 영어를 구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송화 채널의 송화 양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고 조부모가 평양 송화거리에 건설된 만가구 살림집에 무상으로 입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불이 환한 고층 아파트 단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개인 유튜버인 것 같긴 하지만 북한의 체제 선전도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북한의 유튜브나 그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인의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목소리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이런 채널 자체가 개설될 수 없다는 게 평양 출신 탈북민들의 얘기인데요. 개인처럼 보이지만 모두 북한 당국이 국내 또는 해외에 파견한 일꾼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101 대남문화연락소에서 일하다가 탈북한 장진성 작가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한 대외선전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플랫폼을 다용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른 탈북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인가요?
네, 평양 외대를 졸업했고 해외 북한 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탈북민 허강일 씨는 북한의 유튜브 활동은 코로나와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를 정권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전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기사를 쓴 김영곤 기자가 유튜브에 질의를 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있네요.
네, 17일 구글에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탈북민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계정 폐쇄 여부에 대해서 물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박지현 씨는 평양 유튜버 동영상은 조회수도 많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면서 국제사회의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특히 장애인을 우대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듯한 사진과 영상으로 북한 주민과 세상을 기만하는 모습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전문가 의견도 실었네요.
네, 워싱턴 민간단체 핸스킴스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이 유튜브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를 서방과 아시아 등 외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는 의도로 풀이했는데요. 하지만 성공적이지는 않다면서 영상 속의 스타일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방법을 쓰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고 또 일부를 제외하면 조회수도 그다지 높지 않다면서 대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주간에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한반도의 주요 소식 알아본 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박영석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명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명훈의 스티븐슨 저격 사건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것은 전명훈과 장인환이 사전에 저격을 공모했느냐는 점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두 사람이 분명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임에는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도영 박사는 또 스티븐스 저격 과정을 봐서도 두 사람이 저격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명훈의 스티븐스 저격은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이후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도영 박사의 설명입니다.
이 당시 이 그 샌프란시스코 오이그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분이 이제 미국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판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재판에 넘어가면 재판 비용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이 재판 양의사 그 장인환 전명훈 양의사의 재판 후원금을 거두는 문제가 논의됐고 이 재판 후원금이 한 7천 달러 정도가 모여졌는데 이 7천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미주 한인 사회가 전부 다 그 푼돈을 1달러, 50센트, 뭐 많이 낸 사람들은 10달러 그런지 이렇게 함으로써 한인 사회가 그 이 두 의거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흩어져 있던 한인 사회가 하나로 결집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탄생한 게 1909년 2월 달에 국민회로 미주에 있는 공립협회와 하와이에 있는 한인합성협회가 하나로 합쳐서 국민회로 통합이 되는 최초로 이제 미주 한인사회가 통합이 됐고 그다음에 1910년에 이제 대동보국회까지 합쳐가지고 대한인국민회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전명훈의 스티븐스 저격은 일제의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이도영 박사는 설명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이 샌프란시스코 의구가 이제 미국 언론에 밝혀지는데 아니 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죽였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미국 사람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미국 언론에 주요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데 이 사람이 장인환이라는 사람, 전명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이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 미국 사람이 일본의 한국을 식민지하는데 크게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두 사람이 스티븐스에게 총을 쏘게 됐고 그리고 결국 스티븐스가 사망하게 됐는데 대외적으로는 그 미국사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렸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스티븐스 저격 사건의 공판을 이용하여 한국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미주 지역에 선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전명훈의 석방으로 좌절됐습니다. 일본은 장인환을 법정 최고형을 받게 진력하는 한편 전명훈을 처단의 주모자로 재수감시키려는 공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한인공회는 전명훈을 일단 연회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전명훈은 1908년 8월경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 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연해주로 향했는데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전명훈이 연해주에서 국립협회 지회를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이제 그 동부로 가서 그 1908년 8월경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동부로 가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유럽을 횡단해서 이제 그 한 10월 6, 7일경에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치원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그 러시아에 왔으니까 러시아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명훈 의사 공식적으로 그 연해주에 갈 때 국립협회 특파원으로 그 명칭으로 갔어요.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국립협회 그 지방의 지혜들을, 설치하는 활동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연해주 지역에서는 의병운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동의회라는 단체인데 여기에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 동의회에서 참석해서 안중근 의사하고 그 같이 이제 좀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도 좀 전명훈하고 그 자료에 의하면 한 세네 차례 만났다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 있다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있다가 당시 그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김영구, 송진은, 홍성국 세 명의 유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해가지고 뉴욕으로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전명훈이 미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먼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으로 전명훈이 고초를 겪을 것으로 우려해 미국행을 권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해주 지역에서의 생활고도 전명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미국에 돌아온 뒤 전명훈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대한인 국민회에서 활동하는 등 가끔 대외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전명훈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분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갔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국민의 활동에 충실을 했고 이 뭐 처음에 대부분의 이제 그 초기 그 미국 이민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노동으로 생활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오밍주에서 철도 부설 공사장에서도 일을 하고 뉴욕에서는 이제 카자점도 했고 그다음에 그 저기 서부로 와서 이제 캘리포니아 농장 지대인 멘티카에서 세탁업도 했고 뭐 윌로스에서 여관업도 했고 아무튼 그냥 일상 뭐 평범한 그 좀 이민자와 같이 큰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당시 가장 큰 단체가 국민회였기 때문에 국민회에 충실해서 뭐 멘티카 지방의 회장으로도 승진되고 윌로스 지방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운이 계속 겹쳤어요. 1929년에는 이제 큰아들이 13살에 스키장에서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한 달 후에 부인이 또 사망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 활동에 합고 1942년에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그 이른바 맹호군이 또 참석하고 당시 이제 나이가 뭐 58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인 정의에 대해 참석하다가 44년에 이제 해가 맞았고 47년 11월 18일 날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전명훈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용 박사는 전명훈이 항상 애국심을 품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합니다.
전명훈이란 분은 굉장히 풍운아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쪽에 미국에 온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쪽에 그 의거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평생을 이제 미국에 살면서 그런 풍문화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그 정점이 되는 거는 이제 1908년 3월 23일 날 그 스티븐스를 천안하는 그런 의거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 것인데 이분의 생활은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생각이 그 좀 가슴 속에 늘 굉장한 애국심을 품고 있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전명훈 마지막 시간으로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 뒤 그의 일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인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제39화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산업계의 전쟁 장비 생산 요구를 더 늘렸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은 지 한 달 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군수품 생산을 지휘할 특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미국 최고 과학자들과 최고 기술자들이 협력해서 이 새로운 무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군대는 총과 보급품을 필요한 만큼 갖췄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전쟁에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체 인력을 빠르게 늘려야 했습니다. 연방정부 지출은 1940년 60억 달러에서 1944년에는 89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연방정부 지출이 1500%나 는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모든 지출을 감당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해야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금을 제한하고 급여의 94%까지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연방정부에 돈을 빌려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 자금 마련을 위해 미국 국채를 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거의 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사들이며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했습니다.
공공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았지만 소비자의 수요에 비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 공급이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화폐가 많고 생산되는 물품 수가 적을 경우 물가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보유한 돈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수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누군가의 가격을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연방관리들은 시장 가격과 공급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통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연방관리들은 미국인들이 육류와 휘발유, 그 외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는 양을 제한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격 통제 정책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격 통제 정책의 성공은 미국 경제를 강하게 유지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 중인 군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 조처가 효과가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인들이 정부가 전쟁에 기울이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미국인들 사진을 보면 미국인들 얼굴에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찍은 어떤 사진은 남자들 몇 명이 자동차에서 수거한 낡은 고무 타이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낡은 타이어를 수리해서 육군에게 제공해 군용 차량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진에는 병원에 방문한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작은 식품점을 운영하는 한 남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양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육류와 음식 통조림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사진처럼 얼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인기 대중가요 제목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던 유명한 대중가요로 Praise the Lord and the Pass the Ammunition, 주님을 찬양하고 탄약을 건네라와 He is one eye in the army and he is one eye in my heart. 군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역시 라디오에서 방송돼 인기를 끌었던 When the lights go on again, all of the world, 온 세계 다시 빛이 켜질 때는 희망을 담은 노래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대중음악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처럼 라디오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들려주는 대중음악으로 그 시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모든 미국인이 전쟁을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미국인은 폭력적인 싸움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미국인은 당시 독일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와 다른 파시스트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전쟁을 준비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하루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들도 전쟁에 대한 생각은 평범한 미국인들과 같았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후에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인물은 재즈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대가입니다. 재즈 가수였고 피아니스트의 작곡가, 악단장이었던 듀크 엘링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재즈 역사의 커다란 획을 그은 대가 듀크 엘링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재즈 가수이자 피아니스트의 작곡가였고 악단장이었습니다. 심포닉 재즈의 완성자로 불리우는 그는 1920년대와 30년대 재즈를 꽃피우며 고고하고 세련된 사운드를 완성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50여 년 동안 수많은 공연과 함께 무려 2천여 곡의 재즈를 작곡한 종교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듀크 엘링턴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A 기차를 타세요, Take the A Train입니다. 대부분의 음악 애호가들은 이 곡의 첫 부분만 들어도 금방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연주라는 것을 압니다. 듀크 자신도 언제나 공연을 할 때면 이 곡을 먼저 연주했습니다.
정식 이름이 에드워드 케네디 엘링턴인 듀크 엘링턴은 1899년 4월 29일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흑백 인종이 분류돼 있었고 아프리카계인 엘링턴 가족도 워싱턴 시내 흑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엘링턴과 어머니 데이지 엘링턴은 모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엘링턴은 7살 때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엘링턴은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우아한 옷을 입은 그를 보고 너는 꼭 공작 같다고 말했습니다. 엘링턴의 의복이 귀족 같아서 공작, 즉 듀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장난삼아 그를 공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공작, 듀크는 그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아노와 그림 모두에 뛰어났습니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 유명한 미술대학이 듀크에게 미대 진학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엘링턴은 음악에 더 흥미를 느껴 미대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그였지만 10대 시절 몰래 당구장을 드나들며 악보 없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연도 따라해봤습니다. 그가 맨 처음 전문 직업을 가진 것은 1916년 저녁 시간에 워싱턴 지역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은 레그타임이라 불리우는 것이었습니다. 레그타임은 19세기 후반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북미 전역에서 널리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듀크도 워싱턴을 방문한 악단들의 레그타임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자신도 열심히 그들을 따라 연습했습니다.
여러 해 뒤 듀크는 자신이 그들 악단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음반을 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레그타임 송, 직역하면 여러 개의 손가락, Lots of Fingers입니다. 듀크 엘링턴은 1923년 조그마한 악단을 조직해 뉴욕으로 갔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뉴욕시 할렘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클럽, 카튼 클럽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엘링턴은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연주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링턴과 그의 멤버들은 흑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링턴은 백인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악을 통해 자신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점차 그의 악단은 규모가 커져 재즈 오케스트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카튼 클럽에서 그의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차츰 전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듀크 엘링턴과 그의 오케스트라는 여러 곡의 연주를 취입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히트는 1930년 10월에 취입한 꿈같은 블루스였습니다. 명칭이 무드 인디고로 바뀐 이 곡은 아직까지도 최고의 블루스 곡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여전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각 개인이 모여 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협조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듀크는 각 멤버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활용해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댄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한 그룹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 그룹 저 그룹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듀크 엘링턴의 악단에 오면 여러 해씩 머물렀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악단의 연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듀크는 단원의 특기에 잘 맞는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의 연주자를 두드러지게 하고 나머지 악기들은 이들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같은 협조 방식은 엘링턴의 특징이었고 아름다운 음과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을 행복, 슬픔, 고독, 환희 등 깊은 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몇몇 연주자들은 당시 미국 최고의 재즈 음악인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단원들과의 조화로운 연주는 다른 어떤 악단도 재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소리를 내려면 처음 그 곡을 연주했던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음악가 중 한 명이 쿠티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는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해 동안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듀크 엘링턴이 작곡한 큐티스를 위한 콘체르토는 쿠티 윌리엄스의 장점을 잘 살려 만든 것이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작곡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멤버들 간의 융합을 아주 잘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쉬지 않고 작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밤이나 낮이나 버스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나 작곡을 했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그가 2000곡은 작곡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4시 30분 블루스입니다. 러셀 브로코프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가운데 엘링턴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에서 브로코프는 자신의 연주 차례가 오면 그때마다 다르게 소리를 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까지 누구도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흉내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엘링턴은 여러 가지 새롭고 특이한 방식으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과거 아무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색다른 악기를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사람의 목소리를 악기 소리처럼 이용한 첫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수를 위해 작곡은 했지만 가사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음악은 아들레이 홀이 부르는 크레올 러브콜입니다.
듀크 엘링턴은 20세기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비평가들은 그가 피아노 연주자로서보다 작곡가와 오케스트라 리더로서 더욱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리 스트레이호는 듀크는 피아노를 친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악기는 바로 오케스트라 자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듀크 엘링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큰 규모 악단의 인기가 떨어지자 듀크는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돈을 들여 단원들에게 보수를 주었습니다. 듀크에게 오케스트라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언제나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좋게 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작곡가들과 같이 그도 지나간 노래를 끌어내 편곡하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엘 히블러라는 가수가 오케스트라에 합류했습니다. 그러자 듀크는 콘체르토 폴 후티라는 곡에 가사를 새로 붙이고 곡목도 내가 말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로 바꿨습니다. 이 두 곡은 모두 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엘 히블러의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입니다.
Do nothing till you hear from me. Pay no attention to what's there. Why people tell a dream of anyone.
듀크 엘링턴과 그의 오케스트라는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공연을 했습니다. 청중은 수백만에 달했고 그와 함께 연주를 한 음악가는 800명이 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폐암 선고를 받고도 그는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연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종교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여러 나라로부터 영예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훈장인 자유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도자들은 그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듀크 엘링턴은 75세 생일을 맞은 후 한 달도 못 된 1974년 5월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폐암과 폐렴 합병증이었습니다. 재즈의 전설인 그가 떠나가자 미국에는 수많은 공공시설이 그의 이름으로 개명되고 그를 기념하는 음악회들이 연례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재즈 역사의 거성 듀크 엘링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